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50편이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을 생각할 때에 이 다섯 권의 책이 그냥 막연히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한편 한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이 23편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로 시작하는 이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그냥 한 편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의 노래,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전체 시편 150편에 들어오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되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해보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셨어요. 그 맥도날드에 있는 햄버거의 기능과 그 햄버거를 가지고 교실에서 음식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세팅에 들어가는 햄버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햄버거의 기능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햄버거가 맥도날드에서 팔릴 때는 그냥 상품이에요. 음식이고. 그런데 음식을 설명하는 교실에 세팅되어 있는 그 햄버거는 어떤 거예요? 교육재료죠? 먹는 게 아닙니다. 교육재료예요. 동일한 햄버거지만 그 전달하는 의미는 달라지고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교실 안에서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실 안에 세팅된 그 햄버거가 맥도날드에 있을 때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잘 안 들려요. 예. 예? 아, 나중에 안 먹을 거냐고요? 예,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니까 기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을 이해할 때도 한 편으로 이해하는 것과 150편 전체 안에서 이해하는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한 편씩 한 편씩 별개로 이해해왔어요, 우리는. 이 한 편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거기서 멈추고 말았는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의미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편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저자가 혹은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인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썼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인정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이렇게 떴네요. 그런데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언약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어디냐면 포로 후기. 포로 후기 공동체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는 뭐냐면 70년의 포로를 살고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혹은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에 마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 약속에 따라서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시작했던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포로 공동체라고 말하고 이 언약 공동체는 바로 이 포로 후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 포로 후기 공동체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깨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 왕조는 사라진 지 오래고 자기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런 고민을 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으로 제시한 게 시편입니다. 그 언약 공동체에게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율법을 되찾게 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다윗 왕조의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언약 공동체에 대한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소망의 책이에요. 포로기 공동체에게.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더 힘든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운 삶들에 처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지?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있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 각자 그 세심한 디테일로 들어가면 달라지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시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편의 내용이 5권의 내용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는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모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시편 각자 각자 위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가 뭐냐면 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그 1절 이전에 색깔이 다른 혹은 글씨체가 다른 혹은 글씨 크기가 다르게 표제어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써있죠. 이것은 사실 이 포로기 공동체를 위해서 150편을 모으는 사람이 집어넣은 표제어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그 문구를 집어넣은 사람은 이 150편을 모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첨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0편으로 시편을 5권으로 묶었던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첨가시키고 그렇게 배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깊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론입니다. 시편 1편, 2편은 다른 일권에 비해서 표제어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권의 1절, 1편, 2편에 표제어가 없지요. 그렇죠? 예, 3편부터는 있습니다. 3편부터 41편까지 가게 되면 짝 두 군데, 시편과 33편. 이 두 개만 표제어가 없고 나머지는 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어가 다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예,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거의 100%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빨리 넘겨보시면 다 다윗으로 되어 있고 오직 시편 33편만 표제어가 없습니다. 1권에서 1편, 2편이 표제어가 없는 것은 시편이나 33편이 표제어가 없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1편,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서론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에서 시편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시편 1편의 중심 내용.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는데 예, 율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2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 율법, 토라, 토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워지는 한 왕을 아들로 삼아 그 왕을 통하여 통치해 나가겠다는 주님의 왕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150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과 주님의 왕대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서론에 해당하는 1편, 2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1권 3편부터 41편에는 그 표제어가 시편과 33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권, 3권으로 가면서 다윗의 이름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 2권의 시작인 42편을 한번 가보세요. 자, 2권의 시작인 42편에 누구의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고라자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무려 49편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50편에 가면 아삽의 시로 되면서 그 두 그룹, 두 사람의 이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윗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1편부터 65편까지 그리고 68편부터 70편에 다윗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72편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권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2권에서는 다윗의 이름이 1권에 비해서 축소가 되는 의미입니다. 약 절반 정도가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고라와 아삽, 솔로몬 혹은 이름이 없는 무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을 가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3권을 한번 보세요. 3권에 가면 73편부터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아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삽이 73편부터 무려 83편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84편부터 85편, 87편, 88편이 고라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권에서는 유독 하나만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86편입니다. 86편만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1권에서는 거의 100%가 다윗의 이름이었고 2권에는 거의 50%가 다윗의 이름이었고 3권에서는 하나만 다윗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권, 2권, 3권의 주류를 이루는 시편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그 불평이 왜 나오냐 하면 원수들이 자기를 짓누르고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시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로우기 공동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1편이 100% 다윗의 표제어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100% 다윗의 이름을 쓰고 있고 솔로몬 시대까지 가기 위하여 2권의 마지막을 솔로몬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타락의 길을 가죠. 결국 타락의 길을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3권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그토록 쇠약해졌고 그토록 타락된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3권인데 4권, 5권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이와 같은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무슨 소망을 줄까요? 그래도 아직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뭘까요? 이거 뭐예요? 토라, 율법.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4권이 시작됩니다. 4권의 첫 편이었던 90편에 가게 되면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로 되어 있는데 모세로 되어 있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이 시편을 썼다라는 의미보다는 150편을 묶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만 이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시작하는 겁니다. 90편이 4권의 시작이. 그러면 이곳에는 다윗의 시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회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왕권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그 인간의 씨를 통한 다윗 왕조의 계승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편부터 쭉 보시게 되면 91편부터 100편까지는 이름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100편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01편, 103편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4권에서는 다윗의 이름만 거론됩니다. 모세와 다윗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이름은 없지만 제목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아삽, 고라, 에단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5권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권에 가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만 등장을 하게 돼요. 다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회복 가능한 소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확실하게 실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편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120편부터 어떤 내용을 쓰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려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2편, 124편, 131편, 133편 요것은 다윗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고 127편이 솔로몬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과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회복할 것을 포로기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인간 다윗 혈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사역들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할렐루야 시편들을 쓰고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인데 거기도 서론과 마찬가지로 제목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46편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단어는요? 할렐루야. 147편 첫 단어는요? 할렐루야. 끝편은요?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는 모습으로 결론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토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왕권을 회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150편은 각절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마쳐지고 있다면 우리 본문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제 끝마치고 있죠. 1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2절에도 찬양할지어다, 3절에도 찬양할지어다, 4절에도 찬양할지어다, 5절에도 찬양할지어다, 6절에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할렐루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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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 결국 할렐루야 시들을 통하여 시편 150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이고 어떤 모습이며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150편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한편 속에는 다른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50편으로 묶여지는 이상은 그 의미로 이해하고 그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상이 녹록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만방에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시편에 있는 거예요. 시편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시편 150편을 묶으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멀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시편이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처음 듣다 해서 뭐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편은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새로운 성경 해석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실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시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